오늘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했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이 예언이 있을 당시에 가장 전성기였었죠.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 성 도성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게 되죠.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정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최강자, 가장 강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는 엄청난 강대국의 휘몰아치든 몰아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까지 쭉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남유다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들은 바벨론을 수단으로 삼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열국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데 써왔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50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첫째, 우리가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죠.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로 격파하고 온 나라들을 그냥 배고픈 자들이 탐식하듯 집어삼키는 그 마당에 바벨론에 대하여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충격적이고 또 예언자로서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어떤 나라건 흥망성쇠가 없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예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미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앞서도 운을 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징계하게 되는 그런 채찍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 바벨론도 내가 70년이 지나면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일 뿐 바벨론이 결코 정의롭다거나 바벨론이 결코 대단한 나라여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리거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흐려질 경우에는 일껏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우리도 심판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은 또 되느냐고 이렇게 써놨습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때 벨이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서진다. 무로닥은 그들의 주신입니다. 무로닥 또는 마르둑이라고 불렀던 이 주신의 별명이 벨이에요. 이 신도 결국은 멸망하고 부서질 것이다. 왜냐하면 쇠 조각이고 뭐 나무 조각이니까 다 부서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신상들과 우상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우상들에 쓰이는 이 말은 분토와 같은 뜻이에요. 신상들과 우상들이라고 할 때 우상들은 분토와 같다고 해서 분토로도 쓰이던 단어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가장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상들은 다 끌어내려져서 수치를 겪게 되지만은 그 분토와 같은 우상들은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죠.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북쪽에서 나온 나라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근데 북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멸망의 예언들이 북쪽에서 광풍이 일어서 차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또다시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투 상황을 보면은 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과 연합해서 북쪽으로 가서 그 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력, 바사 메대 연합 군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은 패퇴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바벨론의 심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서곡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1905년이죠.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때문에 사실 일본이 승전함으로써 그 동해 앞바다의 마지막 그 울릉도 앞바다에서 전투 전함들이 모두 격침되게 됩니다. 그 뭐 무슨 뭐 나모프라든지, 그러니까 맨날 그 동해 안에서 보물선 파동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그 러시아 발틱 함대의 기함이었던 함정이 거기서 빠졌는데 거기에 프랑스에서 찾아온 금괴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걸 찾는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빠졌던 러시아 함대, 괴멸됐던 러시아 함대 승리 이후에 일본은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는 곧 대한제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하는 그 서곡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태평양 전쟁은 어떻습니까? 태평양 전쟁은 결국 우리의 또 조선이 해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전쟁은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러일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태평양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러일 전쟁은 우리에게 별로 뭐 유쾌하지 못한 전쟁이 되고 말았고 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정작 그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지만은 우리 해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그건 우리에게 나쁠 게 없는 전쟁 아니에요. 그 전쟁을 좋다 나쁘다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엄청난 악이 집결된 전쟁이지만은 그 악이 집결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도 동일하게 무슨 전쟁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쟁은 사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막는 손을 드는 순간 전쟁은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이 집약된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악이 파멸되고 또 다른 선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은 구원사적인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저 땅에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2차 대전의 종식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오늘 이 바벨론이 70년 후에 다시 지금 1차, 2차, 3차 이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거든요. 엄청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 약속이 동시에 주어지는 까닭은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그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물을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오니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찾아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이 539년, BC 539년에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그리고 BC 537년에 드디어 스룹바벨이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444년까지 3차 귀환, 세 차례 걸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복역의 때 70년 그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바벨론이 정의로워서 지배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그런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더 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 얘기죠.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했느니라. 그러면 그 바벨론에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양떼죠. 처참한 양떼들이죠. 정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떼처럼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까? 그렇죠. 지도자들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두 가지 큰 권력의 축은 정치와 종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그 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유린되었고 정의는 무너졌고 그리고 엄청난 타락과 부패는 만연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점점 심해졌고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음란해졌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흩어지더라도 그렇게 징계를 받기에 이른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23장 예레미야서 그것도 23장이 있어요. 23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악행에 보응하신 것. 여기서 목자라는 건 뭐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이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 지도자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그룹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를 자처하는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양떼가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고 허기지고 그리고 어쩌면 흩어질 위기에 놓였나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 25장, 예레미야서 25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목자들아 애곡하라.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 흩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릇 깨어지듯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애곡하는 소리가 초장을 황폐하게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그 탓에 온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고 유리결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전쟁의 참상은 여러분 뭐 저희들은 전쟁 중간에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 그 기억은 말이죠. 정말 뭐 먹을 게 변변이 있나 입을 게 변변이 있나. 겨울은 또 왜 그렇게 추웠던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샤워할 때 제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1년에 서너 번 따뜻한 물에 목욕하던 게 그 시절인데. 온 머리에 이어 벼룩이어 온 집안에 불결하게 거지 없었던 그런 곳에 살다가 말이죠.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 웬 차들은 또 그렇게 커졌고 말이죠. 정말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좀 풀어놨더니 또 술집마다 만 원이고 여기 오면 맨날 아침에 또 시작됐어요. 술 취해서 그냥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싸우는 사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멸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도 무죄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해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바벨론이 패망할 때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귀환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인데 그러나 소수만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뭐 거기서 현지 결혼하고 다시 거기서 뭐 생업을 일구고 안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어쨌건 여기 보니까 양떼 앞서가는 숫염소가 아니라 숫염소가 이렇게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목장에서 문만 열면 이놈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온다네. 그렇게 뛰어나오듯 먼저 나오듯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는 먼저 빠져나와야 사는 것 아닙니까? 911 테러 이후에 말이죠. 그 윌커슨 목사님인가요? 나오라! 그 기존 교회에서 나와라! 피를 토하듯 그런 메시지랍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했어요. 어쨌건 이 바벨론은 10절 이런 결론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0장 51절간 바벨론의 지금 이 심판에 관한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또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약탈하던 바벨론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약탈당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고대 근동 전체가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학살하고 처참한 전쟁과 사륙극을 벌이고 다니는 저 바벨론도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약탈하는 사람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냥 국군이 우길상승하듯 그렇게 가장 강성한 시점으로 치달을 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일이 잘 풀릴 때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7년 풍년이 계속될 때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7년 풍년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곧 이어 흉년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타락하거나 음란하거나 우상 숭배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 부, 그 풍요, 그게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그걸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비롯되는 것이 신앙의 기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그리워했더라면 1차, 2차, 3차 귀환 따질 거 뭐 있어요.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박셋을 짓고 살자 하는 사람들은 안 돌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국 뭡니까? 힘을 의지하다가 힘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기어이 이를 저지르고 말았죠.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써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칼로 흥했다가 칼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써서 힘으로 흥했다가 힘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찾으셔서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에 복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은 한낱 흙먼지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힘이 없습니다. 나 아내는 힘이 없어요. 다 자기 한 몸 버티기가 어려워요. 자녀들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 말고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울수록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끼고 있을수록 망쳐나요. 가장 잘못된 부모가 자기 닮은 자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최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녀 맡겨드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 인생 코끝에 호흡에 의지하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 신앙 전수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게 바벨론 꼬란나는 길입니다. 일껏 뭐 힘을 가졌더니 살만큼 살았더니 한순간에 몰아닥치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주님 이제 살만해졌다가 아니라 이제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주께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제사장 같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힘이 있다, 마치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을 세웠다가 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동남아 백성들을 보면 마치 선진국 백성들 되고 마치 1등 민족이나 되는 것처럼 봅니다. 하나님, 조선족 백성들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하나님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진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다가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을 날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저 땅에 눈물 젖은 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말씀을 암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졌다,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었다, 하나님 그것이 교만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엎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주 앞에 부복하여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한다는 교훈을 얻었사오니 힘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쓰임받는 우리 인생 전체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삶의 궁극적 모습과 결론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겸비한 인생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